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나훔서인데요. 보복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다뤘는데, 우린 지금 이제 성경을 역사적인 시대의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왕들의 시대, 어느 이 역사적 시기를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 그 시대의 왕이 누구고 어떤 사태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먼 훗날에 그런 그 기록들이 있겠죠. 뭐 멜번 시티 교회가 2020년 3월에는 교제 시간을 안 가졌더라. 근데 그 상황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뭐 왜 쟤들이 뭐 모임을 갔다가 말았을까? 가진 추측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조심한다고 그랬다. 아, 그랬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적 시대들을 우리가 잘 알면 그 시대의 그 왕들과 그 상황들, 그 주변 그 국가들의 상황을 알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나름대로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께 바르게 서고자 하다가도 무너졌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게 아시리아라는 나라 때문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침략해 들어오면서 막 거기서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히스기야 왕도 큰 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바로 이제 이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예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나훔서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의 역사는 이미 뭐 지난 2월 16일에도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서 20장을 살피면서 계속 그 관련된 나라이기 때문에 살피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더듬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가면, 뭐 아수르의 역사는 이제 홍수 후에 그 노아의 아들이었던 샘함 야벳 중에 그 샘이라는 장자의 다섯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아수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리아, 아수르 그러면 그냥 나라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인물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 아수르 도시들이 바로 이제 그 이 아수르에 의해서 샘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민족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족들이 보편적으로 어디로 갔었다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으로 정착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함의 자손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흘러갔다고 했었는데, 함의 그 손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쪽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런 걸 일으키면서, 그래서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함의 손자였던 니무롯과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자손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 경쟁하며 그 다투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로 보면은 BC 2000년 이전의 그 연대가 잘 맞지, 성경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빨갛게 보이는 도표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한 줄로 내려오다가 두 줄로 갈라졌다가 한 줄로 내려오다가 두 줄로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두 줄로 갈라지는 거는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BC 한 1300년, 1350년경 이럴 때 아수르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패권을 장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뭐 거의 뭐 한 뭐 7,800년 이상입니다. 4,500년 이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땅을.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바벨론의 지역에서는 이 구 바벨론이라고 소위 이제 역사에서 말하는 구 바벨론이었던 카사이트 왕조가 무너졌고,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히타이트 제국도 이제 힘을 잃게 되고, 남쪽에서는 이제 이집트 제국 같은 경우도 약화되면서, 아수르가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 이제 그 이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탈 지역의 어떤 이 주도권을 갖는 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BC 830년경에 이제 이 니누에를 중심으로 했던 영토가 나중에 BC 한 670년 정도가 되면 메데르부터 소아시아 할리스강, 그리고 남부로는 이집트까지 여기 이 그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를 거의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이제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중심지가 메소포타미아 북부,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던 데죠. 그 니누에라는 게, 지금 여기 그, 얼마 전에 그, 이, ISIS들이 막 이렇게 집권해가지고서 막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도를 이것저것 옮기긴 했는데, 니느웨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슈르 이런 지역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그러니까 거점 도시로 삼았었었죠. 그래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분열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다루면서 지금 아시리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연관된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었는데,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패망시키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패망 전에 요나라는 선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 니느웨 땅에 보내셔서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한 거의 200년 가까이 아수르가 침묵기에 막 이렇게 빠져들다가 이 요나 선지자 사건 때문에 이제 확 다시 한번 이 아시리아가 그 동방의 패권을 확 잡는 아주 그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요나가 사실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대충대충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었는데도 뭐 엄청난 그 회복의 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역사에게 회초리로, 그러니까 역사를 심판하는 회초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시리아가 그런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이 아니라 도를 넘어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잔혹한 이런 어떤 제국주의 같은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자, 요나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전도자의 사역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마음이 뭐 느낌이 뭐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선지자의 상황을 볼 때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같이 이제 택함받은 백성들을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증인,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도 그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창세기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이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는 것은 이 열방에 증인 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같은 경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일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뭐 28장 같은 마지막 그 승천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주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곳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언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 뭐냐라고 하면 뭐 사업이 잘 풀리고 뭐 병이 낫고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단지 신약시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언약의 순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왔죠. 그 증인이라는 말은 단지 그래서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성도의 존재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되게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를 보면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냥 인도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전도자란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전하는 자, 그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라는 거고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시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 그런 전도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끼리 좋은 종교 놀이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르는 자로 세워가는 거. 그게 목사와 성도, 교회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이다. 이거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증인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뭐 우리가 이 교제하고 할 때 누군가 밥 사주고 시간 내서 뭐 같이 어려운 문제 도와주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열매고 하나의 좋은 전도의 방법이지만 그것 안에서만 멈춘다면 이건 조금 좀 그 수고의 땀이 좀 의심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게 그 모든 것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작 전할 하나님은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친절만 베푼다. 이거는 온전한 전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셀 모임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해서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를 빛으로 만드는 꼭 내가 있어야만 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제자훈련이 있게 된 내 제자, 내가 키운 사람, 이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명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 모두가 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고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 하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교회의 모든 일들은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서 움직여 가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진정한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역사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될 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데 여기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전도자의 능력으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어떤 말주변으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변화된 끝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 내가 아무리 어눌한 말로 전하고 내가 조금 논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심을 나는 그 진심을 전하면 진심이 통한다라는 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상의 결과가 아니라 대부분은 진실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정작 당신을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하니까 어떻겠어요? 다 흩어져 갔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떤 것들을 볼 때 육신의 만족은 원하지만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길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관심이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는 교회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들지만 정작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들과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건데 그게 부담이 되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증인된 나의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니까 관계가 힘드니까 뭐 굳이 이렇게 말 안 하면 서로 좋게 좋게 지낼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서 그 관계 어색해지고 그럴 필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관계는 좋아져요. 제가 잘 좀 말씀드리면 그건 좋은 관계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른 관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좋은 관계들은 건강한 관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삶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좋은 관계는 좀 병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늘 주일에 와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조가 그런 것처럼 말씀을 스스로 이제 목사님이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피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순종에 대해서 또 누군가와 나누는 것 이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가르칠 때 제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신의산 언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약속에서도 그랬고 항상 가르침에 대한 명령이 꼭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3, 4년 안에는 뭐 오늘날 교회 구조로 볼 때 적어도 3, 4년 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디테일하게 신학자처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의 흐름을 쭉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교회 30년, 40년 있는데도 그게 안 된다. 이건 뭔가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다닐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또 더불어서 열심히 섬기기만 하고 봉사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고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래서 증인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증인된 자로서의 사명을 해나가야 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도들을 대신해서 천국 그들을 다 데리고 천국의 그 입구까지 안내하고 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목사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제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선 바로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 그게 교회와 목사와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사명인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결국은 심판받고 무너진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증인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나훔서는 그래서 어쨌든 150년 전 요나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 그 위기 속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지금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큰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부름받았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인 우리도 이런 아시리아의 이런 이 함정에 빠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들은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됐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의 습관, 멸망의 자리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오늘 삶의 구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진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 네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책임질 거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새 사람 백성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자리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죄악된 자리에 있어도 용서하는 분이다라는 것밖에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free from은 알아도 free to에 대한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는 금세 또 죄악된 자리로 그대로 똑같이 죄를 답습하며 살아가는. 근데 이제 마음에 찝찝함은 있으니까 조금은 절제하려고 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 가치가 변화되지 않은 걸 보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막 급류를 휩쓸리는 사람이 다행히 허우적대다가 어느 하나를 딱 잡았는데 나무 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막 급류가 쓸려 가는데 그냥 붙들어 있는 어떤 나무 하나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전한 곳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잠시 그냥 죽음을 좀 멈추고 있는, 좀 연장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 그렇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죄의 자리를 떠나 나오지 않고 있다면 거기서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됐고 뭔가 죄로 쓸려가는 것에서 폭탁 잡고 이제 더 이상 쓸려가지 않는 상태가 됐는데 그냥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거센 죄의 유혹에 그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게 될 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죄악된 그 불순종의 옛사람의 가치, 옛사람의 구조 거기서 그 급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구조를 이게 바르게 바꾸지 않으면 결국 다시 그 거친 그 죄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그 주간에 나누는 묵상의 말씀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실력에 있어서는 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다만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깨달음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그 위로받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한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눈물과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의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감동과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시내산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저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과 추억만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이렇게만 살아가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삶의 그런 어떤 그 구조 자체가 바뀌질 않아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그 급류에 다만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인 거죠. 그동안에 이집트의 죄에 휩쓸렸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죄에 휩쓸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구조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여러분의 가족이죠. 여러분의 친구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전에 내가 즐기고 함께 좋아했던 그 가치 속에서 그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부어라 마셔라 좋다고 그랬다가 얘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얘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나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안 해.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정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원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가 돼서 싸우라가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법도의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구조가 그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었을 때에 말씀으로 바뀌는 이 구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죄의 구조에서 떠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음의 무덤이 민족이 다 멸살될 말살될 위치에서 그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더 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아주 이게 역사를 보면 아주 뭐 심각해집니다. 결국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짓들을 요나 선지자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해요. 참 심각한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음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음이라는 말의 뜻이 위로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나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뭐 보복당한다 뭐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회초리가 오버해가지고 못된 짓을 할 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공포의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역사적인 연관성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왕, 예후왕 이런 사람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BC 870년경인데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거의 200년, 250년 가까이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때부터 25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남유다까지 계속 괴롭혀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경우 200년이 넘도록 건국 시기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해 왔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수르라는 회초리가 그 땅에 있다가 결국에는 심판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아수르 민족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미 꼭 북이스라엘 향해서만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 이후에 나타났던 그 왕부터 하나님의 경고대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종아리 두 대를 때려와라고 종아리가 아니라 그냥 무릎을 다 잘라 두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온다던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특히 이제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 반역한 사람들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기둥에다가 다 말아놓고 사람을 말뚝에 박아서 세워놓고 뭐 그냥 시체 산더미를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 목을 다 잘라다가 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을 내려다보게 하고 뭐 아무튼 엄청난 짓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산헤립이 침입했던 사건을 통해 알듯이 이미 뭐 그 안에서 이런 이 교만과 욕심이 아주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민족이 하는 짓들이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수르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두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대상이 그런 아수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아수르에게 비굴하게 굴복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죠. 아니면은 그나마 좀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또 누굴 찾아요? 저 남쪽에 이집트를 찾거나. 그래서 이런 나라의 아수르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의 소식은 강하고 잔인한 나라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작은 민족들, 특히 이제 유다 민족 같은 경우에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나음서는 위로의 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나음서가 제작됐던 시기는 BC 한 664년부터 BC 612년 사이일 거라고 보는데 뭐 이 성경의 본문에 언제라고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가야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나훔 3장 8절에 보면 이 노아몬이라고 나오는데 이집트의 테베라는 도시에요. 이 테베라는 도시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반란으로 인해서 BC 664년에 이집트의 도시들을 굴복시킨 사건을 그걸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나훔서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볼 때 아수르가 멸망당한 612년 이전에 이제 적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아수르의 괴롭힘이 어느 도를 지나치는 어떤 시점, 그러니까 교만이 그 꼭대기에 올라간 어떤 그런 시점일 거다라고는 유추가 되지만 정확히 언제다라는 건 모르는데 대부분 이제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할 때 그럴 때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교만 때문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꺼번에 그냥 다 죽이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사건은 그게 이제 700년 경이거든요. BC.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베가 점령됐던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664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꼭 뭐 히스기야 왕 때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그런 교만이 계속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때라고 보면 아수르의 그 최고의 번영 시기,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가 아까 그 이 풍성한 그 이 반달 지역 안에 있는 그 모든 땅을 가진 그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집트까지 하는 그 확대했던 왕이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그의 아들 아슈르 바니팔 이 사람일 때일 걸 많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게 되는데 이제 요시아 왕 때쯤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에 대해 살피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그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죠. 그 전에 그 다음에 20장 이후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다룰 때 이미 뭐 이제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는 역사까지 살필 거기 때문에 이제 미리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은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미리 이제 아시리아의 패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나훔서를 연대기의 순서에 맞춰서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남유다는 계속해서 북동쪽 아수르 또 남쪽의 이집트, 이 강대국들의 등살에 휘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은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저 아프리카로 빠져가는 이집트가 만나는 그 삼각지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의 세력이든 이 힘을 막 확산시키려고 하면 전부 이 이스라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지나가는 길목인 거예요. 아무나 밟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요지 그 요소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백성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셨다라는 거죠. 다른 땅도 많은데 굳이 뭐 이집트의 그 이 옥토 같은 그 나일강 유역에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짓밟힌다고 생각하면은 세 방향에서 오는 적을 만나지만.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거기로부터 어딘가로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면 그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이 땅은 뭐 유럽으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장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성령 임재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그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가 핍박을 당해가지고서 교회가 확 흩어져가죠.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아시아 쪽으로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소아시아 유럽 쪽으로 이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연약하지만 이곳에 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연약한 그 모습에 있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지도를 통해 보듯이 온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서 연약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약할수록 우리가 순종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이건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이럴 경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하겠다고 고집히면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고요. 자기의 의지를 갖고 그 가지고 그 스스로 주도적으로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아마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있을 때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계속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권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 가운데 걷기를 원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슨 하나님이 뭐 징계의 무슨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그 규례대로 가지 않을 때, 그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대가는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대로 임하게 돼요. 지금 우리 현상들이 우리가 볼 때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이 환경적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가 돼야 되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직계에 대한 대상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이제 적힌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훔서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훔서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게 되는 책 중에 하나죠. 이 책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이제 곧 죽는다, 내 복수한다, 너네 가만히 안 놔도 끝이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오면서도 그래서 이 나훔서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나훔서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하고 이런 순서를 따라 가다 보니까 아, 나훔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나훔서라는 게 결코 우리가 이걸 피하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괜히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보지 말자 그럴 게 아니라, 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 늘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에게 좋고 축복받고 이런 걸 따지면 성경 분량이 한 5%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다 보면은 지금 전부 계곡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지 그 높은 빛나는 봉우리에 사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그러니까 나훔은 저자고 이 책의 주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나훔이 엘고스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어느 때 있었던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의 서두에 언제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 살피기가 본문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을 읽어가면서 역사적인 흐름의 근거를 잘 찾아내야 아 어디쯤에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추측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이해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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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은 성경에서 잘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별로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늘 이런 것만 들어왔지 하나님의 또 다른 분명한 모습,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나훔서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건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죠.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여호와의 길은 회오불이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본래 더디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분명히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린 여태까지 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왔지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아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와서 회개하는 게 무슨 목욕탕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때를 베끼고 뭐 이렇게 아니면 저녁에 들어갔을 때 싹 샤워하면서 이렇게 때를 털어내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진심을 그냥 목욕탕 때비누 정도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아니까 그냥 용서하고 뭐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니까 뭐 또 그렇게 사는 거지. 물론 진실한 회개는 분명히 바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회개와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돼버린 그냥 패턴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죄가 두렵질 않아요. 뭐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배를 받고 용서받아서 담대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워지고 간이 보관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도 그래서 교회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현상들이 바로 뭡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전부 강단해서 이렇게 바른 직면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는 거야.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 받아야 되는 자는 맞아요. 자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마치 무슨 그 아무치도 않은 패턴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 죄를 지으려고 뭐 이렇게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어떤 죄의 제조공장 같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죄악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바르게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접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자주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하면 하루 생활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얼만큼 어디에 시간을 두고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세상에 갔을 때 수없는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일부러 그걸 학습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들려오는 뉴스와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결국에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자주 늘려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르게 잡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금세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사탄의 생각, 욕심과 본능이 막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요. 금세 죄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을 때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분명히 되었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정결한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용서함을 얻었다라는 건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기억과 죄의 습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군가 사투리를 평생 써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표준말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걸 매력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치 그냥 서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잘 말을 하다가도 뭐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갑자기 그냥 사투리가 그냥 훅 튀어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내가 사투리를 고치고 자꾸 쓰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미 박혀져 있는 나의 본능적인 제일 언어가 막 튀어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생부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요. 이미 타락하고 오염된 죄악 속에 태어났고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말씀으로 바르게 붙잡아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핑계를 가르치고 남을 모함하는 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볼 때 어떻게 그 때려서라도 우리 부모는 바르게 좀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이렇게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항상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매일의 묵상의 이 시간은 그냥 있어도 되고 바쁘면 제끼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자꾸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 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투리가 튀어나오듯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이 나를 의도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말씀이 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자. 그러니까 벌받을 자. 그러니까 벌받을 자라는 게 뭐 한 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늘 말하지만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종종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용납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용납하시는 거지 만드시는 거지 죄인 자체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심판받을 자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누가 심판을 받냐고요? 죄인이라니까요. 죄를 고집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갖고 있는 사람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진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다면 죄인이란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막 뭐 분에 성이 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외면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너무 부드럽게 예 괜찮아요 이렇게 좋게 말하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흉악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꾸 뭔가를 변명하고 오라 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죄인은 분명히 말했죠. 결코 사지 않는다, 심판한다. 늘 말하지만 사람이 억울하게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끝까지 지옥이라는 종착지에 떨어질 때까지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고집하고 있는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주십니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꾸 교회에서 그냥 이런 걸 불편해하니까 그냥 다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적당히 그냥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셔 품어 주셔 이렇게만 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죄인을 품고 죄까지도 뭐 받아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오늘날 동성년 여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누굴 미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할 때 어떡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첫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첫 역사부터 마지막 계시록 역사까지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죄를 청산하고 그 죄를 없애고 잘못된 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게 전부 성경의 얘기고 성경의 역사인데 이 죄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예수님의 피까지, 예수님의 목숨까지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우리가 이게 우습게 받아들인 거예요. 참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회개하고 통회하며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할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 죄의 길에서 떠나나와서, 떠나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그런 그 욕심에서 떠나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중립지대에서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시편 5편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을 고집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걸 끝까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무슨 나무나 돌로 다듬어서 뭐 만들고 절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도 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모른다면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모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찾아가는 노력과 그런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길로 따라가다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기도, 열심히 금식 기도, 여러분의 모든 그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곳을 진멸한다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를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범람하는 물로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범람하는 물은 뭐겠습니까? 그 이 아수르를 짓밟는 그런 적의 군대, 뭐 바벨론의 군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말 그대로 정말 물이 범람해서 그 니느웨를 다 그냥 엎어버리겠다.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는 거죠.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동쪽 유역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현재 이라크의 그 모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술. 그 티그리스 강 사이에 두고 있는 맞은편에 위치한 도시인데, 근데 이 니느웨가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냥 전설의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게 아시리아는 나라가 굉장히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전혀 흔적이 없어요. 전혀. 성경에는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니느웨의 실제적인 흔적을 전혀 찾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헬라 시대에 이제 그 뒤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막 자기 어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녔거든요. 뭐 역사학자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가 이끌어가는 군대가 그 니느웨 도시 거기서 진을 치고 야영을 하면서도 거기에 아수르에서도 니느웨가 있었다라는 걸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에는 이 아수르가 비중이 크게 나오는데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아무 증거를, 그러니까 1800년, 1900년까지 뭐 1800년대까지 이걸 찾지 못했으니까 성경이 가짜다, 저거 신화다,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니느웨 성의 흔적과 유적들이 19세기가 되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1장 1절 그리고 1장 8절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게 성취됐구나, 정말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이 그냥 이 도시를 안전히 엎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기절투풍을 한 거죠. 다 1820년도에 바그다드 주재 영국인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 장소가 니느웨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아수르의 유적을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발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42년에 프랑스 사람이었던 보타라는 사람이 사르곤 궁전의 일부를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845년에서 50년에는 영국인이었던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살만에셀 3세의 궁전터를 또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1853년에는 홀무스 람사치라는 사람이 아슈르바니팔 궁전하고 그 거대한 도서관을 발견해요. 이 도서관 발견은 대박이었어요. 여기 정말 엄청난 그들의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과거의 고대를 알지 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니느웨는 현재 아까 말한 것처럼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란 지역인데, 지난 2014년에 그 IS가 점령을 하고 막 거기 유적들 다 때려부셨죠. 그렇게 어렵게 발견된 유적을 이것들이 다 거기 부신 거예요. 막 그게 아수르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발굴했던 1845년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150년이 넘도록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발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고학자들 보면 막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막 팝니까? 안 그러죠. 요만한 북각부가 가지고 막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니느웨 성의 크기를 봤더니 요나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흘 길을 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자체는 길이가 5km, 넓이가 한 2.5km, 면적이 한 730평방미터 정도 돼요. 그 니느웨 성 자체만. 그래서 이제 요나서에서 말하는 건 니느웨 성이 사흘 길에다 말한 거는 니느웨 성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아시리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말하지 않았을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포함한 그 계속되는 옆에 있는 성읍들을 볼 때 거의 29km 남쪽으로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갈라, 레셋, 르호보이 이런 등 창세기 10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 도시 지역이. 이게 다 포함된 그 지역이었어요. 이 요나 선지자 갔을 때 그런 거였는데 이게 그냥 엎어져가지고서는 이렇게 찾아지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나훔서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물로 인한 멸망의 예고는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일어났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거예요? 성경은 뭐 과학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학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지어낸 역사가 아니라 참 살아있는 실제 역사이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니까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학자들 가운데는 뭔가를 그냥 이, 그 자료를 갖고 찾기 시작할 근거를 찾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걸 토대로 가면 거의 대부분 맞다. 그런 식의 있던 일반적인 그런 자기들끼리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지금 예고되었고 또한 그 예언들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역사를 통해 살펴볼수록 더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훔 선지자를 통한 아수르의 멸망 또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BC 660년경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거의 그 예언된 50년쯤 뒤에 BC 612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는 BC 612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같이 힘을 겨루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사내립 왕 이후에 에사라톤 그리고 최대 전성기를 만들었던 아슈르마니팔 이게 나중에 이제 에스라를 살필 때 보면 이 사람 이름이 오스나빨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아슈르마니팔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강했으니까. 근데 이제 BC 625년 신바벨로니아의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와중에 독립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나보폴라살은 BC 615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강한 하나의 나라가 생기는 걸 두려워했던 게 또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거기서도 뭔가 또 이 바벨론이 일어선다는 걸 뭐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두려워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바벨론한테 무너지죠. 그래서 BC 613년에는 메대가 아수르의 도시를 점령하고 그 후에는 BC 612년에 이제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아수르가 하란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머물렀던 데 있었죠. 그쪽으로 다시 또 본거지를 옮깁니다. 바벨론에게 밀려가지고 그쪽으로 넘기게 되고 옮겨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도 또 이집트가 또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해요. 근데 그런 정세를 알고 있었던 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요시아 왕, 이 요시아 왕이 남유다에 아수르를 도우려가려는 이 이집트를 막아섭니다. 근데 거기서 죽어요 이 왕이. 이 왕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아서다가 결국 무기도에서 그렇게 저지하다 싸우다 죽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 이집트 연합군은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했는데 또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결국 이 아시리아는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내려오면서 유다 왕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서와 함께 우리가 성경을 역사와 함께 보지 않으면 절대로 선지서나 예언서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전에 역사를 뭐 이렇게 막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저에게도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니까 적어도 거기까지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깊은 건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살펴봐도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강단에서 소개하는 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이 역사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말씀들도 잘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이 나훔서의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주 짧습니다. 세 장밖에 되지 않아요. 자주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전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무리 이 땅의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열강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마치 거기가 무슨 자기들이 온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만약에 어떤 도를 넘어서서 분명히 이 아시리아 같은 이런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물론 확실히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도를 넘어서는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억울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살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이들을 데려왔다.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데려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슈퍼맨이 되고 이 땅에서 뭐 가부가 되고 이 땅에서 뭐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자. 그렇듯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나훔서도 똑같이 그런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줍니다. 나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충분히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어설픈 세상, 어거지 같은 세상, 가짜 같은 세상,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결코 기죽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역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